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의 20절 그리고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12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돌아볼 때 정말 감사할 것 뿐이지만 또 저희들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봅니다. 그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고 주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8장의 맨 마지막 절 말씀, 지상명령이라는 건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지상이 아니라 이제 가장 위의 명령.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그럴까, 가장 높은 거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나? 우리가 지난 1년 뒤돌아 볼 때에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이 사회 속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도 문제 없는 날이 없고 사건 없는 날이 없고, 그 들리는 문제와 사건들은 우리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방관하거나 아니면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개혁하려고 하거나, 그거와 어떻게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각각 똑같은 크리스찬들이라고 해도 아마 다르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 해를 지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았나, 우리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로 살았나 하는 그 비추심을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너는 세상에 나가라. 가서.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진 곳이 보내신 곳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땅끝이에요. 거기에서 성령의 권세, 권능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사는 그곳에서 예수님 증인되게 하고자 해요. 근데 예수님 증인된다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다 하는 거를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라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으면 내가 나타나겠지만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면 그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하시고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약하든지, 우리가 못났든지, 우리가 머리가 좋든지, 우리가 지위가 있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땅끝에 어디든지, 우리가 세워진 자리가 어디에든지, 성령님은 거기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거를 친히 그 뜻대로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 가래요. 제가 일본 선교를 처음에 이제 그 미국에 온 후에 시작할 때,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 선교를 할 때는 거기서 사니까 이웃을 하면 됐어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일본 선교를 하려면은 뭐 지금은 인터넷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는 비행기 타고 되게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의 육체가 약한데 더군다나 탈진해서 쓰러져 가지고서 집에서 차려준 밥 먹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저를 일본으로 보내시고 또 거기서 사역하고 집에 와 다시 돌아와 가지고는 완전히 또 탈진해 가지고 쓰러져 있다가 또 다시 나가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살아서 돌아올까? 제가 또 나갈 때마다 진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 저는 예수님하고 한번 죽었기 때문에 두번 죽지 않아요. 이 육체는 아무리 어디다 갖다 모셔놔도 반드시 죽고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저는 예수님하고 한번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 죽었기 때문에 저는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분이 가라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 준다 했으니 너는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야 되지 않겠냐?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엄두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오히려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마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제가 한강 너머까지 살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맨날 간당간당. 꺼져가는 등불같이. 그렇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튼튼해진 것 같기도 하고 더 기운 내서 사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때 되던 게안 되던 거참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리셨나 할때 제가 있는 곳곳에서 한국이든지 일본이든지 미국이든지 이곳이 제가 사는 곳이 아니라 제가 간 곳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집이 제가 지금 배치된 곳이지. 제가 이 땅이 좆싸오니 여기가 좆싸오니 여기가 내 집입니다 하고 그렇게 있은 일도 없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고요. 이 세상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곳이에요.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것 같아서 땅에다 근거 놓고 거기다가 이름, 자기 이름 해놓고 이거 내 거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집에다가 내 거, 땅에다 내거 해놨지만은 그 영혼이 누구 손에 있는데, 그 코끝의 호흡이 누구 손에 있는데, 우리가 만약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거절하고 안갈 사람이 있어요? 안 가고 버티고 난이 세상이 좋으니까, 난이 집을 지켜야 되니까, 이 땅이 내 거니까, 난 이거 놓기 싫으니까, 그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자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건 그런 부르심입니다. 넌내 거야. 나를 따라. 그것도 사실은 그런 부르심이에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은 그냥 다 일어나서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헌신이고 그들의 그 뭐라 그럴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거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라 생각해요. 말씀이 그렇게 하게 한 거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쫓아간 것은 결코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다 흩어지거나 노상 딴짓 딴 말, 딴 생각하고 그러지 않지요. 가라. 그 가라가 바로 세상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이 샬롬이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였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입으리니, 권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어디에서든지 너희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 있다. 된다. 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지상명령의 제일 처음은 가라예요. 가서.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든 자기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어디든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거기에 존재한다. 거기에 살고 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는 내 제자 삼으라는 거 사실 아니지요. 내가 그 사람들을 가서 다스리고 그 사람들의 선생 노릇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양치기 목자가 아닙니다, 원래. 어부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한테 매일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양을 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양을 돌보는 것이고, 먹이는 것이고.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의 양이니까, 예수님한테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한테 그 양을 돌보고, 양을 치기 위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은 없고요.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일도 경험이 있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엄마가 되고 나서 아기를 키우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이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고 아기를 낳아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경험이 없는 우리에게 결혼을 시키고 아기를 주신 거예요. 가정을 꾸미라고 엄마가 되라고 아빠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니랑 똑같은 얘기예요. 내 영혼, 내 아이, 내 사람을 내가 너한테 주니까. 너하고 짝져 주니까. 그러니까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고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섬기듯이 섬기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한 것을 절대로 지켜라. 내가 하나 되게 한건 누구도 못 가른다. 너희들이 하나 됐으면 너희들이 가를 수 있지만 내가 하나 되게 한 거는 아무도 못 가른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 돼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맡기신 하나님께서 짝쳐주신이 아니라 내가 싫으면은 끊을 수 있고 내가 좋으면은 택할 수 있고 이거는 내 자식이 돼버리고 목사님들이 부목사였을 때는 담임 목사의 양이었는데 자기가 담임 목사 되고는 내 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담임 목사가 아닌데 담임 목사만 양치고 부목사와 전도사와 거기 있는 모든 다른 일꾼들은 다 그 담임 목사 돕는 사람 아니잖아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는 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서 하신 것이지 목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이어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양을 대하듯이 우리가 그에게 유익한 게 뭔가 그가 아픈가 그가 약한가 그가 어린가 그가 어떻게 해야 먹이를 찾고 어떻게 해야 그가 보호받고 그가 어떻게 해야 살 길로 가는지를 베드로도 모르는 그거를 지금 양의 주인인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물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아기를 가지면 내가 좋은 엄마 될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얼마나 불안해요. 좋은 엄마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요. 아마 목사님들 중에서도 내가 좋은 정말 목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희 남편이 맨날 자기는 그 선한 목자가 되겠다고. 싹꾼 목사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겠다고 양을 위해서 죽는 그러한 목자가 되겠다고 참 많이 애쓰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그것을 정말 목표로 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참목자는 예수님. 우린 예수님한테 배우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양으로서 열심히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좇을 때에 다른 양들도 살릴 수 있는 다른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빼놓고 그들의 목자가 영혼의 목자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솔직히 내 길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고 우리가 안다 하는 게 뭐 얼마나 돼요. 정말 우리끼리 봐도 너무나 놀라운 예술 작품을 만들고 놀라운 기계, 놀라운 무슨 그 지식 참 놀랄 거 많아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에게 비하면 아니 영혼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능력이라는 게 뭐 그렇게 되느냐고요. 문제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자기 자신도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답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양이어야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어야지만 양들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사람이고 성도는 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양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제자 되는 게 무엇인지조차 우리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아기로 태어났지요. 그래서 스텝스텝 정말 하루하루 자고 깨면서부터 태어난 그날부터 자라서 지금의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껑충 뛰어서 몇 년 후 해가지고서 지금의 우리가 되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난 365일 생각이 잘 안 나도 분명한 거는 순간순간을 이어져서 365일 살은 거지 기억에 없는 그 날이 그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어져서 삶이 이어져서 하루하루 가서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제자 훈련을 제가 이제 그 제자 훈련 학교, 제자 학교, 무슨 헌신자 학교 그런 데 가서 강의를 할 때 의문이 생겨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졸업하면 이걸 끝내면은 제자가 됐다고 할래나? 헌신했다고 할래나? 신학교 가면은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하고 그거를 하면 제자가 되고 그걸 하면은 헌신을 했다. 헌신자 학교 나오고 저기 그 제자 학교 나오면 요새는 기도 학교도 있고 뭐 성경 학교도 있고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는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든지 학교 같아. 막. 교회는 사실 학교 아니에요. 교회지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끝내면 뭔가 거기에서 졸업장을 받고 거기에서 라이센스를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제자가 되고 헌신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제자의 삶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 삶이지 어느 순간에 난 제자가 됐습니다 하고 훈련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제자로서 사는 것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헌신자 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헌신자 학교를 들었으니까 헌신했다고 생각합니까? 헌신자 학교를 졸업하면은 그게 6개월 코스였거든요. 졸업하면은 헌신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근거는 너는 내 것이다. 그분이 나를 택해주시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나를 그분에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받아주어야 내가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줘야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건데 내가 마치 헌신했고 내가 마치 지금 가고 있고 내가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찬송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받으소서. 그분이 왜 받아요? 왜 받아줘야 되는데요? 왜내 거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택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셔서 하라고 하신 그것은 그분에게로부터 온 거지 우리에게부터 나간 거 아닙니다.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는 세례 요한이 줬다고 하는 그 물세례, 제사함의 세례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 세례와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베풀어라.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세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해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못해요. 죄사함은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시켜서 한 거지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렇게 아이디어 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 그분은 내가 그 심 내 그 끈조차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크신 분, 높으신 분, 어마어마하신 분. 자기는 사람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를 고백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나? 그러면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그 세례는 그냥 보통 물세례라기보다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처음에 그 성령 받은 후에 설교를 해서 3,000명의 제자들이 그 하루에 그냥 생기는데요. 그때 성경은 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은 많이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 서로 사랑하라죠.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 안에 선지자 율법 그 모든 강령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율법을 완성했어요. 근데 우리들이 끼리끼리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형편상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마음이 가는 그러한 데서 나로 출발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 안에 성령이 아니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행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는 주의 영이 없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아이, 하나님이 자비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천국에 안 보내시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보내시고 안 보내시고는 그분 생각이에요. 근데 그분은 길을 분명히 가르쳐 줬고 그분은 길을 제시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냐고는 아무도 못 간다. 성령으로는 예수님의 증인 된단데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지금 나 갖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임하면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든지 강하든 인격적으로 훌륭하든 아니더니 상관이 없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도 물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삶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열매를 맺어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은 앞뒤에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처음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니까 너희들 할 수 있다. 너 그렇게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 이 2012년 마지막 순간에 섰어요. 뒤돌아봤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았나? 그런 자세로 있었나? 그런 열매를 맺었나?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믿겠느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가 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행하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고 나타내게 하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이웃에게 그것이 전해지도록 내가 지금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서 아직도 내가 너에게 이 생각을 변하지 않고 있는데 너 어떡하겠느냐지요. 믿겠느냐? 믿느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너 믿겠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이지만 대답은 우리가 해야 돼요.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소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이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시고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너 안에 있는 너희들 안에 지금 임한 지금까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전히 2000년 전과 똑같이 네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도 죄사함이 그들에게도 구원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하신 일들이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원한다. 네가 그러한 일꾼으로 그러한 통로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네 안에서 그거를 할 것에 대해서 네가 믿느냐라고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 내가 내 안에서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믿느냐 물었지요. 네가 그것을 하도록 너 자신을 내게 내어주겠느냐지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저 여자니까 싫고요. 제가 사람이니까 싫고요. 저도 저를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는 벙어리가 아니라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고 내가 변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모자르는 나가 그래서 안 돼요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실수하기 싫고 잘못되기 싫고 거짓 교사가 잔뜩 나온다고 그랬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뭐든지 다 행할게요. 지킬게요. 근데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신 거예요. 정말 주의 것이오니 하소서할 수밖에 없는 거. 그 하소서를 통해서 사실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깜빡거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말씀으로 살려져 왔고 말씀을 나눔으로써 하루하루 삶이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90년도 쓰러져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의 지금 20년 넘는 생활에 말씀을 누군가에겐가 안 전한 날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한마디 안 했어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제게는 생활도 단조롭고 할 말도 사실 별로 없어요. 삶 속에 있는 얘기들은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이 육체가 지금 그나마 움직이고 있는 이유고 정말 기이한 현상이죠. 이제 2013년도입니다. 그렇죠. 지금 밖에 불꽃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거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여기 2013년도 1월 1일 지금 0시를 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가 지난 1년 돌아볼 때 아니 지난 저희들의 모든 과거를 돌아볼 때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아, 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 칭찬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사실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며 매일 말씀 앞에 비춤 받아도 항상 그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는 저희들의 내면을 하나님은 비춰주시고 죄를 죄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아까 마태복음 28장 볼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유고 목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다른 것을 이유 삼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짓을 해왔는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비 베풀어 주시고 그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래도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게 많지만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어 있지 않는 것 역시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을 통해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축복받을 만한 그런 상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 하나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이끌어서 어떻게 해서 출애굽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홍해를 건넜는데 어떻게 해서 매일매일 광야에 함께 하셨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있어도 거기에서 그들이 외적의 침략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냥 병들어 죽거나 하는 그러한 거 없이 옷도 해야지 않고 신발도 해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는 그러한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그들이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시험했고 간음했고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까지 했잖아요.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공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더할 수 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그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모습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것 사랑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간음하고 간음이라는 건요 부부관계에서 그 정해진 아내와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게 간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그 관계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과 짝지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이 간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축복의 내용이 재밌어요. 아마 우리 이 세상에서 복 주세요 하면은 돈 주세요 같아요. 건강 주세요 같아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유명하게 해주세요. 내 꿈 이뤄주세요. 뭐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은 먼저 정말 사람들이 복이 뭔지도 모르고 아론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줘서 너를 지켜주기 원한다. 지켜준다는 자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한답니다. 지킴이 필요하다. 사람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온 인류가 65억이 합해서 힘을 모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훅 하면은 다 불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모든 것들 바람에 날아가는 밀껍질 같다 그랬어. 밀겨 같다 그랬어.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게 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를 약속했다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난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나 남편 없어도 살고 부모 없어도 살고 아내 없어도 살고 자식 없어도 살고 친구 없어도 살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사람끼리도요 혼자서 못 살아요. 우리 아무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분에 붙들어 주시면 세상 풍파가 창파가 예기치 않을 때 몰려와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이건 빛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빛으로 나와요. 그럼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이 은혜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 먼저 기억하고요. 왜? 우리는 나의 자격으로, 나의 공로로, 나 자신의 가진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도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아무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 은혜로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은혜로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나는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은혜는요, 빛으로서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영과 혼을 가르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서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들춰내서요, 거기에서 죄를 죄로 토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은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는 계속해서 죄를 죄로 알고 죄를 죄로 고백할 수 있는 빌기를 얻은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나온 것은 빛이니라. 주홍같이 붉은지 흰눈같이 희게 하시는 모든 불의에서 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두 번째 약속하신 내 얼굴로 비춰서 하나님이 등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 얼굴로 우리에게 정면으로 눈과 눈을 마주보고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원하노라. 그거를 너에게 주기 원하노라. 그거를 너희들에게 주길 원하노라.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써 생긴 첫 증상이 뭐냐면은 불안함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믿음으로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두려움이고요. 우리에게 불안함이나 두려움,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믿어라. 그러면 너는 평강하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피난처 되고 하나님이 산성 되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고 은신처가 되는 거는 우리가 아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야지만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일들, 그러한 감정들, 그러한 내면들 속에서 정말 스스로가 완전히 뭐예요? 탄핵이 되는 거죠. 파괴되는 거죠. 지금 공황장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 많습니다. 정신분열증 많아요. 너무나 당연해요. 사람으로 이 내면에 우리들이 가진 것 같고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스트레스로. 애가 어려서 엄마 아빠 없이 혼자 나눠서 너 이제부터 잘 살아 하고 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엔 어떻게든가 해보겠지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힘껏 했지만 뭐 했지만 그것 갖고 안 되는 거 아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내가 너 아버지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은혜 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붙들어줄게. 아까 마태복음 28장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너를,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니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도 두려워 말고 세례를 주는데도 두려워 말고 제자 삼는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다 가르쳐 행하게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저는 말씀을 전하고 그 지체들을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들 정말 하나님만 하면서 하더라도 어떤 때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배고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 찾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아주 언제 봤냐, 언제 저기 했냐 그냥 싹 돌아서 자기 길로 가잖아요. 맨날 뒷공무니만 쳐다보고 기다려요. 언제 돌아올래나. 절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가둬둘 수도 없고 끈앞을 잡아서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안 쓰니까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그 눈맞춤을 해주는 거는 지금 25절에 하나님이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제 사랑의 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벌써 낮아지고 작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시냐. 그래 잘 왔다. 너 옛날에 그랬지. 아니면은 아침부터 밤까지 훈련해가지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수고했다. 힘들었지. 아팠지. 어려웠지. 한국은 여기보다 먼저 이제 새해가 되니까 여기는 아직 새해가 안 됐지만 한국하고 전화를 하고 이제 새해 인사를 하고 하면서 우리가요 마음껏 웃을 것도 울 것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사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다시 말하면 속에 아까 아주 여기까지 차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먹이고 마시우리라. 값없이 사서 먹으라. 하나님의 초청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보호받고 지킴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평강할 수 없고 편안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르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복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 주리라. 왜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나? 그건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셔 아론에게 말씀을 그렇게 주셨잖아요. 지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너희들이 그래야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아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다 전도하는 걸로 가서 저기 뭐 붙들고 사람들 붙들고 예수 믿으라 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복 주시려고 하나? 복이 뭔가? 우리 2013년 매일 이 말씀을 자기의 가슴에 두고 자기에게 축복해 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축복하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기 원하고 내가 내 얼굴로 너를 비춰서 너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고 내가 얼굴을 들어서 너와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하며 너의 모든 짐을 내려주며 너에게 평강 주기 원한다. 수고하고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멍에라는 거는 어미소에 모든 그 송아지에 있는 그 무게가 다 어미소에게 가기 위해서 어미소하고 이어져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그냥 예수님에게만 있으면 피하고 있으면 거기에 얹혀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무게가 가고 우리의 모든 고통은 예수님에게 가요. 그리고 너는 평안해지리니 너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그것을 주기 원한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복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복주시기 원한다. 먼저 매일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뭐 자기 머리에 손을 얹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자기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 가족이고 주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세요.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뭐하고 전도할 줄 모르고 뭐하고 다 핑계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네가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정말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지금 직분을 갖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는 그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권능을 갖고 있어요. 복을 빌라. 우리 보고 복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을 빌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복을 빌라.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어라. 그들이 복받기를 네 마음으로 원해라. 그것이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너희들이 복을 빌수록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수록 네 마음의 지경이 넓어진다. 네 마음이 튼튼해진다. 네 마음이 행복해진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복비는 대상이 돼보세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나, 얼마나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겠나? 보이는 것 아닙니다.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드러내는 가장 지름길이고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축복하신 것이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우리가 바빠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어때서 그래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빌라는 그 복의 말씀을 내가 복을 받고 또 복을 나누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며 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그 말씀대로 행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자유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하루하루 살수록 기쁨이 더해지고 감사가 더해지고 정말 그 축복이 복이 더해지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넘치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이 우리들에게 차고 넘쳐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고백하는 저희들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